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리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써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을 떠난 암몬 왕을 조문하기 위해서 다윗은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낸 이 신하들에 대해서 암몬 왕 한우는 그 신하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 그리고 옷의 엉덩이까지 잘라내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들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온 신하들의 모습을 본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암몬을 정벌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을 함락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 이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라빠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라빠 지역에는 왕이 거하는 왕성과 각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이 있는 수원을 지키는 물들의 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많은 이 일들에 대해서 어쩌면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전쟁의 하나의 이야기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0장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단순히 다윗과 그 군대들이 어떻게 그 라빠성을 정복하였는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는 다윗의 평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매우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한 나라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는 그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깨어지고 그 충신의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다윗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망자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이후에 계속되는 승리와 점점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이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느새 나태함과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보다도 한 여인에게 집중하게 되었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거역한 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그 여인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다윗의 죄의 결과는 고스란히 다윗이 다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고,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의 집안에는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슬픔의 시간들이 지속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 이야기의 종말과 함께 또한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라바성을 정복하는 그 장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라바성 공격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우레아의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남편을 잃은 그 슬픔과 그리움이 채 정리도 되기 전에 그의 뱃속에는 다윗과의 사이에서 잉태된 아이로 말미암아 밧세바는 궁궐로 들어가서 슬픔의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슬픔과 안타까움의 복잡한 시간을 보내던 밧세바가 결국 다윗과의 사이에서 잉태하게 된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하여 결국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추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윗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서운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 원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그 시간을 담담히 마무리하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부모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결국 무고하게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목숨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나단의 책망과 이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내어놓으며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비록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되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24절과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다윗은 비록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슬픔을 다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다윗은 진정으로 밧세바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평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다윗 간의 이 평화는 과거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다윗에게 와서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였는지를 책망하던 그 나단을 다시 다윗에게 보내어서 이제는 그 아들에게 여디디아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 아들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뿐만 아니라 다윗과 밧세바에게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지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다윗에 대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라 고백하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렇게 민감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이 동침 사건을 덮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움에 임했던 우리아까지 사지로 몰아넣어 결국 목숨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변해버린 다윗에 대해서 다윗아, 내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변하였느냐? 다윗아, 너는 안 그러지 않았느냐? 다윗아, 내가 지금 너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범죄를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음성을 그는 듣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였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다윗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를 용서하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들으시고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다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걱정하며 기다리던 그 아들이 마침내 가져간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보다도 못한 꼴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며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주던 아비의 심정, 바로 이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이 철저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은 그의 어떤 행위나 그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유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더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이후 비록 그의 집안에 디나의 강간 사건이라든지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자식 간의 혈투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가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자신을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나 요셉처럼 자신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을 때에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가 당했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낸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어려움 없이 평탄한 환경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이 밧세바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31절의 내용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11장 1절 이후에 바로 기록되어도 크게 그 내용상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요압을 중심으로 열심히 싸운 이스라엘 군대는 라빠 지역의 왕이 사는 왕성과 도시에 물을 공급해주는 물들의 성 가운데 이제 왕의 성을 점령하고 또 물들의 성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이제 모든 점령의 최후 순간을 맞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힘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요압은 충분히 자신이 점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이러한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 왕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 요압의 행동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군대 장관인 자신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보낸 하나의 제스처였다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철저히 다윗에게 헌신하면서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압이 라빠성을 이제 최후 함락하기에 앞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는 이 행동은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능히 짐작해 해주기에 충분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의 사람을 통해서 라빠성 함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라빠성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윗은 이 라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라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성에서 어떻게 하였는지 30절과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써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우레아를 이 라빠성 전투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 라빠성의 전투에서 우레아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마침내 이 라빠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최후 라빠성을 정복하는 순간 이 성 안에 들어가서 그 라빠성 안에 있는 우상, 밀곰의 머리에 쓰여진 약 34kg이나 되는 이 왕관을 자신의 머리에 쓰며 이제 자신이 이 라빠성을 정복했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빠성에 있던 많은 백성들에게 톱질과 써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시키며 고된 노역을 시키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라빠 성을 점령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 출생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26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내용이 11장 25절 우리아가 전세한 이후에 다윗 다시 성을 공격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어떠한 시점으로 우리는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빠성 정복 사건을 바세바 사건 이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어 악한 길로 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승리의 순간에 다윗이 그곳에 가서 정복하도록 함으로써 다윗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 이 다윗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바세바 사건 뒤에 기록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다른 원수들로부터 모욕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니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과 1학년 아이가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저의 마음 가운데 많은 부담이 되는 그러한 내용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어떤 친구가 자신은 우리 아이를 자꾸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아비된 심정으로 당장 학교에 가서 그 아이에게 왜 너는 그렇게 행동을 하니? 라고 잘 타이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할 만큼 지금 힘든 상태에 있는데 선생님 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선생님께 부탁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들어할 때 참으로 아프고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욕당하게 되었을 때 비록 다윗은 범죄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이 전투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 가운데 그 시간들을 지우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정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평범한 승리의 이야기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장면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십니다. 사실 다윗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으러 찾아갔을 때 그 후보에도 들지 못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한나라의 임금이 되고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무참히 사람을 살해하는 그러한 다윗의 잔인한 본성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다윗의 이 연약한 모습과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그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선은 의지하지 않은 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가도 어느 순간 내 앞에 있는 그 욕심을 위하여 무참히 내 동료를 짓밟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이용하고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간의 그 추악한 본성을 바라보았던 우리들은 나 또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결코 나는 안심할 수 없는 자요. 혼자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을 수 없는 자이기에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범죄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 다윗의 실수를 우리도 동일하게 반복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정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였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할 때 그리고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자 계획을 세울 때 너무도 마음을 아파하시며 다윗이 그 행동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낳은 그 아들을 병에 걸려 치심으로 다윗이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깨닫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르셨던 것처럼 다윗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식들 간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윗을 다시 한번 감싸 안아주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많은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나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 많고 흠 많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